Halleluja.목사님이 또 이렇게 귀하게 섬김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는 어떤 주문이나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의식이 아니고 화목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아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나 성찬, 그 다음에 세례,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내려주시는데 특별히 이 기도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우리 연약함, 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까지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 처음 출석하면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이렇게 외우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빨리 외우게 되고 매일 또 예배 가운데 또 모임 가운데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드리는 고백들이 진정은 어떤 고백인가를 이렇게 놓고 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팔랄이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어를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은 보통 이렇게 팔랑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팔랄팔랄해서 아 뭐를 귀담아 듣는다 해서 그렇게 외웠어요. 정작 히브리어 단어는 외웠지만 무슨 뜻인지 몰랐죠. 근데 그 팔랄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손상된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정의를 바로 잡는다. 이 기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이것을 주십시오라는 부분들도 담겨져 있겠지만 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무너진 하나님의 정의의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삶으로 받아들이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일상에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뜻이 이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올바로 바로 잡아지고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주기도문의 앞에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 앞에 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간구라고 하고요, 이 뒤에 부분은요 우리를 위한 간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간구에 뭐가 있을까요? 보면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항상 하늘에 계신 분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하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어느 곳에나 항상 계신 하나님인 거죠. 하지만 이 하늘이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이 세상의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늘에 계신 그 말씀 가운데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주기도문에만 우리라는 단어가 다섯 번이나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서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모습이 있습니다.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있고 더 나아가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초대하고 계신 분,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줄에 담긴 그 뜻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기도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새로운 주기도문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또 다른 버전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여 질 수 있는데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결핍을 채워드리기 위한 우리의 간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숨겨진 뜻은 뭐냐면, 아주 결핍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이 소망하는 이 탄원의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과 내 인생을 인간이 아닌, 내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기도 가운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온 우주를 통해 비춰지고 있는 그 존엄하신 그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그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갈망하는 영원한 자유와 평화와 생명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두 번째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근데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내세적인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는요, 시간과 공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의 시간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지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드릴 때 그 영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현실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 가운데만 있고 죽어서만 갈 것 같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실현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곧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요, 슬픔도 없고 금은 보화가 있고 온갖 명품으로 가득 채워진 즐거움과 이러한 가장 기쁜 것으로만 채워진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천국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바람이, 나의 원하는 것이, 나의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삶에 대한 간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간구는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요, 내가 살아가는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트너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 뜻이 뭐 되고 안 되고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우리를 성경 역사 속에서 통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게도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는지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모든 역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길 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이 삶의 몸짓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세 가지 부분은요,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를 위한 간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기도문의 앞에 부분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선이었다면 이 둘째 부분부터는요 우리의 목적이 우선되어집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면 지금부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의 양식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시험이 우리의 악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앞에 부분에 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선인 것 같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신 것 같은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앞에 부분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라 하신 부분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이 간구를 통해서 그것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의 실현이 없이는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인식을 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기도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양식이 뭐냐는 거죠. 내가 뭐를 먹길 기도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제 나이 또래의 다른 분들과 달리 어렸을 때 영양실조를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게 간 농양, 간이 썩는 거죠. 간이 썩어서 막 수술을 하는데 왜 이렇게 시작이 됐나 했더니 시골에서 자라면서 너무 못 먹어갖고 막 다른 걸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몸에 안 좋은 이게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뭐해서 이 간이 썩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가장 처음에 내린 저기는 영양실조 이거죠.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계속 먹게 되나 봅니다. 아주 뼈만 남아 있었어요. 저희 첫째를 보면은 아 제가 그 나이 때 그 어린 나이 때 더 그랬는데 그래서 항상 이 뭘 먹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신학교에 가서 이걸 배웠어요. 그 양식이 그 양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배운 순간 여기서요 이 빵의 문제는 우리의 배고픔 결핍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양식은요 굶주린 배만을 채우는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인격으로서 인간은 영과 육이 합해진 존재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양식에 대한 것을 풀어놓은 많은 주석들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육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삶 전체와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거하는 것, 좋은 배우자, 좋은 정부, 평화, 행복, 건강, 명예, 좋은 친구, 신뢰할 수 있는 교우,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적 관점에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일상적인 삶의 모든 필수 품목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 살피고 끝나면 이 절반밖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말 앞에 뭐가 되어 있어요?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일용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길이를 의미하기보다는 양을 의미한다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양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양식으로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내려주실 때 붙어있는 그 단서조항이 뭐냐면 그날에 필요한 양만을 가져가고 더 이상은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더 가져갈 때 그 양식은 날이 지나면 썩어져 없어지죠.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더 가져가는 일들이 생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두 가지 문제와 싸우게 되죠. 이 양식의 문제와 연관했을 땐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불신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쌓아놓아야만이 노후가 평안할 것 같은 그런 나름의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목회자이지만 저 자신도 목회자이지만 평생을 싸워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고 신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힘들었냐면은 그냥 매일매일 나그네의 삶처럼 그냥 대충대충 그날 먹을 것만 바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면 이 땅을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사는 것과 이것들이 또 충돌되는 부분들이에요. 신실하게 살아가면서도 이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한 곳으로 쫙 쏠려가는 제 마음과 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불신, 또 더 가지고자 하는 그 탐욕된 마음들. 그런데 이 기도에는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일용할이라고 하는 시간과 일용할이라고 하는 것과 그 외에도요, 시간과 관련된 단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날이라고 하는 시간적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쌓아두고 저장하는 것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청소년부 이렇게 집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도 안 해, 아멘 안 합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살아갈 날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은혜만 바라보고 사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갈고 닦고 노력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르신들 예배, 특별히 이제 저도 나성영락에서 섬기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특별히 할머니들만 있는 어르신 이렇게 해서 같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멘 하십니다. 근데 그 아멘의 그 톤과 소리가 인생의 삶과 연륜이 담겨져 있는 거죠. 삶을 돌아보니까 결국 살아왔던 게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저장하고 쌓아두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생에 대한 불안과 불안함과 배고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이 이 뭐에 대한 배고픔이냐라는 거예요. 삶은 본능,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명예와 또 권력과 이 물질에 대해서 늘 굶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배고픔으로 다가오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게이 모임이 있습니다. 2학년 4반 했던 고등학교 친구들 모임인데 모임 이름이 투게더 포레버입니다. 2학년 4반에서 그 친구들 중에는 전국에 다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여기 애플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12명입니다. 그 12명이 이제 그 고등학교 시험 끝나고 월미도에 놀러 갔던 친구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빠지고 월미도에서 만난 여학생이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친구들과 결혼해 갖고 그 친구도 멤버가 됐어요. 묘하죠. 근데 이제 20대 초반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생각을 띄웠는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이제 50대를 바라보니까 요즘은 만나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들인데 저희 바닥을 다 본 친구들이잖아요. 근데도 대화가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 생각해봤더니 그들의 배고픔과 저의 배고픔이 조금은 다른 거예요. 그들의 배고픔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너무 잘 짜여져 있어요. 그렇게 잘 준비해서 서울에 아주 좋은 아파트도 샀고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직장 다니고 노후 은퇴를 위한 플랜부터 너무 명확한 그런 배고픔 가운데 있어요. 넌 어떻게 사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나도 몰라. 나도 그게 두려워. 솔직히 두려운데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런 거기에 대한 지혜는 나한테 안 주신 것 같아. 그냥 주님만 따라가라고. 매일매일의 삶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렇거든요. 아침에 말씀 준비하며 오면서도 말씀 준비가 다 끝나서 차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이렇게 레이크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그 10분 주차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 세우고 말씀 준비 마무리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우리 첫째가 화장실이 급하대요. 아빠 좀 도와줘. 짜증을 내면서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여기에 대한 시간과 나름의 권리와 이 정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도 하나님 명확하게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마저도 내려놔라. 주님 올라오면서 딴 것도 아니고 5분인데요. 그 5분도 아니라고 말씀 주면서도 명확하게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인간의 본래 존재 양식은요. 존재 양식은 배고픔을 채워가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그날의 양식은 우리 삶에 필요한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부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과 관련이 없이는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가 구하는 양식도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친히 아신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한 줄에 그와 같은 큰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다섯 번째 간구가 되겠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곧 기독교가 이해하는 인간의 상태는요. 우리 인간의 상태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것이죠. 인간 누구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이 말씀 가만히 보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게 되냐면은 우리의 죄지은 자를 향한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오는 조건으로 착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향한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오는 조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용서는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 가운데 가장 큰 용서로 나타난 것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아서 천국이요. 종들과 그 종들의 그 빚을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확한 표현이에요.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 그것을 결산할 때 종이 한 명이 나타납니다. 빚진자가 나타나는데 얼마만큼 빚을 줬냐면요. 말씀에 18절 말씀에 보면은 갚을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만 달란트를 빚졌거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셔요. 근데 거기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빌죠. 그랬더니 그 빚을 탕감해 주십니다. 탕감해 주세요. 그런데 그 주인이 불쌍히 여기서 탕감을 해주시는데 그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납니다. 백 데나리온 빚진 자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백 데나리온이면은 백일 품삯인 거죠. 하루 품삯을 이렇게 따졌을 때 하루 품삯을 100불이라고 하면 한 1000불 정도 그 빚진 자를 만나서 그 빚을 갚으라고 붙들어 목을 잡고 이렇게 이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보면서 깜짝 놀라죠. 그게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그와 같이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그 주인에게 다시 이르고 그 주인이 다시금 데려다가 어떻게 말씀해 보면은 옥졸들에게 넘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금 감옥에 가다 놓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용서는요,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채권자의 용서가 아니고 채무자의 용서라는 거죠. 다시 한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채권자, 즉 여기에 왕의 용서가 아니고요,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채무자의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아무것도 빚진 자가 없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래서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런 용서를 바라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왕에게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은혜 입은 자라는 거죠. 그 은혜 입은 채무자로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진 자를 향한 용서가 아니고, 그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오는 조건으로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마음과 대항하면서 싸우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지금 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용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용서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그런 이 분열증과 같은 그런 마음과 싸우겠다, 이렇게 결의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유명수 목사님께서 이 주기도문 강해라고 하는 책에 이 분열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분열증. 그것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나 이웃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마음이나 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죄탕감을 구하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에게 죄탕감을 구하는 이웃의 요구는 결단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뭐 다 잊어버리고 없던 것처럼, 그게 쉽지 않죠. 상대방의 잘못을 잊거나 없던 일로 한다는 의미가 그것이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한 아픔과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실수와 원한에 묶여있지 않고 해방시켜 주므로 궁극적으로 나 자신도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상한 감정과 아픔에 상대방을 묶어놓는다면요,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묶여있게 되고 그것은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남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가 격려를 받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와 같이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험의 주체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항상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요 그 사람들이 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에 대한 깊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깊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서게 되면 인생 행로에서 안전 보장이나 보증이 아닌 믿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게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믿음이란 초월의 관점을 얻는 은혜이다. 믿음이란 초월의 관점을 얻는 은혜이다. 지금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뭘 뜻하시는 건가라고 그 초월의 관점을 얻게 되는 능력이 아니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에 휘둘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서 삶의 온당함을 묻고 또 답하는 여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향기를 보여주는 사람들은요, 단순 가운데 단순하게 이 일을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한순간의 일들로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시간을 견뎌낸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낸 삶의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있든 없든, 은사의 체험이 있든 없든, 주기도문의 내용은요, 엄연한 객관적인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문장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을 쓰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만나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건네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모든 일이 되어가는 방식과 과정과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은 예배가 끝났다는 사인, 그래서 마지막에 드리는 그런 기도도 아니고, 혹은 이 어려울 때 막 끊임없이 쏟아놓는 이 주술적인 주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망하고 또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갖고 또 어떻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으려는지 꼭 우리에게 필요한 요청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굉장히 이렇게 마음속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다음 사역을 어떻게 부르실까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교수로 간 지 이제 9년이 됐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정교수가 됩니다. 테뉴어 트랙이 있기 때문에 정교수가 되면 대학에서 교수를 자른다거나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지죠. 그리고 연봉도 꽤 많이 받고 1년에 6개월 가르치고 6개월은 또 방학을 하면서 또 티칭을 준비하고 이렇게 됩니다. 참 편하고 아무리 학교에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목회 현장에 있는 분들보다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이 길로 부르는 것이 맞는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연약해서 그 길로 이제 계속 가버리면 좀 더 어려운 목회 현장이나 이런 가운데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아내하고도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길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사인과 콜링이 있으면 또 순종함으로 감당해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여기까지다, 언제까지다, 또 다른 길을 준비해라 하면은 또 그 길 또 따라가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기본적인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면서도 두려워요. 아, 제가 여기까지 교수가 되기 위해서 PhD 받기 위해서 달려온 세월이 얼만데, 그리고 교수가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서 학교에서 눈치 보고 사는 게 아니고 목소리 힘을 주면서 살아도 되는 이 시기가 왔는데 주님 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근데요, 이런 마음이 왔다 갈 줄 알았는데요, 왔다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되는 제 마음의 태도와 행함의 태도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실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임스 헌터라는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모든 그 기독교적인 정치 신학을 연구했어요. 세상을 바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요, 기독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근데 좌우파가 모두 다 이 땅을 변화시키는데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 제임스 헌터가 이 땅을 변화시킨 뭔가를 발견해요. 크리스찬들이 변화시킨 역사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공통점을 뽑아내는데 그 공통점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Faithful presence. 저는 한글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신실하게 살아가기. 신실한 현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죠. 모처럼요? 주기도문의 간구와 고백처럼. 그럼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건 뭐냐? 제임스 헌터가요? 역사를 통해서 정리해놨어요. 신실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 바로 신실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은 신앙 공동체 안의 사람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대하라. 그게 신실하게 살아감의 첫 번째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신앙 공동체 안과 밖에서 져야 하는 그 신실함의 짐, 신실함의 버드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일에, 교회에서 일뿐만이 아니고요, 일상의 삶 가운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맡겨진 일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하찮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상담이에요. 근데 이 상담을 하고 나면 나는 15분 잡아놨는데 어떤 친구는 들어서 1시간이 넘게요. 그럼 뒤에 다 캔슬해야 되거든요. 상담을 하는 게요 가장 힘들어요.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서울 가서 큰 교회에서 큰 대학에서 세미나하고 이렇게 렉처 한번 하는 게 더 알아주는데 딱 보면은 얘 갈 수 안 돼요. 교수님 저 꼭 그날 상담해야 됩니다. 와서 얘기 들어보면 누구랑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하, 주님 얘가 얘랑 헤어진 거 하고 서울에서 그 세미나 내가 키노트 스피커가 되는 거 하고 고민이 되죠. 그런데요 항상 제 마음은 신실하게 살아가기, 여기 항상 마음이 꽂힙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하찮아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가족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가장 친한 옆에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른지 아세요? 이 링컨 시티 한인교회의 그 애플 다니는 친구가 디자인해줬다고 하는 등대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느낌이 아 참 로고 디자인 잘했다 싶은데 기도를 하는데 솔직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 와봤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교회도 작고 가정을 개조해서 교회를 만들어서 그리고 주위에 많은 한인교회가 없어서 그냥 신앙생활에 갈급함이 있고 영육 간에 지친 부분들이 오셔서 위로함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놓고 기도할 때마다요 그 등대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링컨 시티 한인교회를 통해서요 이 등대처럼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길을 잃은 난파선들이 그 길을 찾아올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구원의 방주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호텔에 나오는데 그 걸어놓는 거 특이하더라고요. Don't wake a mermaid. 그 다음에 또 하나 뒤집어 보니까 This is a wreck. 파선인데 너무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외롭게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들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작은 곳에 예배드리지만 찬양과 말씀과 파워포인트 하나하나가요. 이비주 지역 특별히 LA 어디 갔다 놔도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 어디 갔다 놔도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게 프라우드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또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우리 입술을 열어서 습관처럼 드려드리는 그런 주술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링컨시티 한인교회 교인 한 분 한 분의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누가 보기에도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